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1년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 당시 입수한 문서들을 20일 공개했습니다. 수십 쪽 분량에 달하는 이 문서들은 빈라덴이 그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지령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빈라덴이 자신의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장비들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령 초소형 도청 장치가 개발된 뒤 이란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자신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란을 믿을 수 없다며 모든 물건을 버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빈라덴은 또 그의 부하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통신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터넷 대신 인편을 통해 연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이번 문서들이 미국 정부기관들에 의해 철저한 검토 작업을 거쳤다며 공개 결정은 국가안보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개입이 언제나 건설적인 것은 아니라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이는 양국 사이 고조된 어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당국이 가장 최근에 맺어진 민스크 휴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촉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소치에서 가진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이 단지 친러 분리주의 반군뿐 아니라 러시아와 실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군사공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코네티컷주 뉴 런던에 위치한 해양경비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사전에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수 군사시설들이 이미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서부 군사훈련장들은 가뭄과 산불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풍력과 태양력 등 대체 에너지 사용량 증가와 차량 연비의 개선, 에너지 절약 등 미국이 환경 수요 변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미 국방부가 현재 기후변화가 군사기지 7천여 곳에 미칠 악영향과 자연재해로 인한 주방위군의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20일 서방과의 어떠한 핵 합의 하에서도 국제 4차단이 자국 내 핵 과학자들이나 군사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 이란은 과도한 요구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협상 대표들은 현재 이란의 핵 활동을 억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담은 20일에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양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 틀에는 합의했지만 협상 시한은 이제 다음 달 말로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내 5개 주요 은행들이 외환시장 조작 혐의와 관련해 577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 당국자들은 20일 해당 은행들의 외환 딜러들이 경제 상대보다는 협력 상대로 일했다며 미국 달러화와 유럽연합 유로화의 매매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외환 딜러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카르텔, 즉 기업연합이라고 부르며 인터넷상 채팅방과 암호문을 통해 환율을 조작했습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이 같은 높은 벌금이 정당하다며 이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중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Our assessment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has not changed. We do not think that they have that capacity.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북한이 돌연 철회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중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자위력 강화 조치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0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와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률을 확보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은 또 지난 8일 진행된 전략 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북한군 전력 강화가 최절정에 이른 것을 보여주었으며 세계가 격찬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국방위는 그러나 전략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 3국이 이번 시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를 돋구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성명은 특히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로 깎아내리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은 누가 도발이라고 시비를 걸며 중지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닌 북한의 자위력을 강화하는 조치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성명은 이어 적대 세력의 침략과 제도 전복의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을 불구 대천의 원수로 지목하고 북한의 타격 수단들이 정면과 측면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명중탄을 안길 임전태세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타격수단 소형화, 다중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Regarding that specific claim of miniaturization, we do not think they have that capacity.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변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ut we do know they're working on developing a number of long-range missiles, includ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북한이 미국의 동맹, 동반국들을 위협하게 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다수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행정부가 아태 지역과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하는 건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why the administration is working to improve regional and homeland missile defenses and continuing to work.
또 패트릭 벤트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일축하고 대신 미사일 개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북한이 돌연 철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디지털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이날 새벽 외교 경로를 거쳐 개성공단 방문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당국이 저희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반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에 앞서 19일 남북한 당국의 동의를 얻어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2년 만으로 반 총장의 방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을 철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고립의 길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고립의 길로 나가지 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민 대화와 협력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의 방북 허가 철회 통보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유엔 본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방북 결정을 철회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반 총장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반 총장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해외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 전 발언을 문제 삼아 방북을 취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대와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반 총장의 방북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남북대와 의지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보기에 현 국면에서 반 총장의 방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이후 내부적으로 충성 경쟁에 따른 강경한 대외 정책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이러한 결정 번복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반기문 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과의 오랜 협의 끝에 21일 개성 방문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허가를 철회했다며 북한이 과거에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많지만 유엔에 대해선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반 총장은 또 이번 북한의 결정 번복 경위는 잘 알 수 없으나 추후 적절한 계기에 다시 방북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19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6척 분량의 이 결의안은 세 차례 핵실험과 핵확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북한의 인권 침해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은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전 세계 북한의 자산을 겨냥한 제재와 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 명단 작성,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엄격한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과의 양자 협상이나 육자 회담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2005년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활동을 중단하는 한편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인권 기록을 크게 개선한 증거가 없으면 북한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결의안은 앞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결의안 제출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것이 자명하다며 따라서 지금은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행정부의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앞서 지난 13일 상원 본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 정책을 전환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call on the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reverse course and to begin the process of applying more pressure to the North Korea.
가드너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금융 제재를 가하고 영내 동맹국들과의 군사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중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한 양국 간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issue of THAAD was not discussed during Secretary Kerry's visit to Seoul. As we said before, there have been no formal discussions on THAAD between the U.S. and the ROK.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전날 케리 장관의 사드 발언과 관련해 미국 내부 청중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드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혀 미한 간 사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의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Although we are considering the permanent stationing of a THAAD unit on the peninsula, we have not made a final decision.
로즈 차관보는 19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연구소가 연방 하원 빌딩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같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But what I would say is that a potential THAAD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critical.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북한의 사거리 연장 스커드와 노동 탄도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는 게 적어도 미 정부 내부 논의를 뜻하는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 정부가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is looking at this, but we've made no decision.
로즈 차관보는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무기 운용 방식까지 설명하며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It does not have the technical capability to intercept long-range Chinese missiles.
사드는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않았고 중국 당국자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드의 레이더망이 중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다는 중국 측 반발도 일축했습니다.
We already have these radars in the Asia-Pacific region. For example,
로즈 차관보는 미국이 조기 경보 레이더 ANTPY-2를 일본에 배치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미 사드 레이더 역량을 구축해 놓은 만큼 한반도에 두 번째 사드 포대를 주둔시킨다고 해도 전략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공단의 발주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재연될까봐 발주처들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교역액은 모두 2억 1,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인 3월에 비해 12%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성공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구별 남북교역 실적을 보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라산 육로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은 남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공단의 발주량이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에서 생산할 거를 대체 기지에다가 이제 생산을 돌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위축되고 있어 갖고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발주처들의 입장에서는 주문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경우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만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재현될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게 유창근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유 부회장은 발주처들이 생산 단가보다 정치적 위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남북한이 임금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발주량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나마 3월과 4월은 섬유 봉제 업체들의 성수기로 다른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문량이 많지만 비수기로 접어들면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유 부회장은 우려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비수기 때 일이 없는데 발주량까지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노동을 시키지 못하고 일을 생활비를 줘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태에 대비해 대체 주문을 받아 놓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발주처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 근로자들의 태업이나 잔업 거부가 일부 나타나기는 했지만 입주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발주량 감소 문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입주 업체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물동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배짱을 부리기는 어렵다며 태업이나 잔업 거부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회장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뭐 공단 노동자들은 뭐 태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없어요.
유 부회장은 현재로서는 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입주업체들은 오는 2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남북한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에서 결핵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결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2,500여 명이 매년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최근 발표한 2015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결핵이 북한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매년 3,900여 명의 다재내성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결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를 돌보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결핵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북한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1.9%가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서 지난 2013년 발표한 세계결핵보고서에서 2012년 결핵으로 인해 북한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에 인구 10만 명당 10명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4 세계결핵보고서의 국가별 결핵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북한에서 결핵에 걸린 환자 수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429명에 해당합니다.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지난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95명에서 이듬해 4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2년 40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3년에 429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3 세계결핵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5년 기간 중 북한의 결핵발병률은 10만 명당 383명 수준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필립 클레지우 연구원은 VOA 보낸 이메일에서 2008년 이래 북한 내 결핵발병 보고율이 증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결핵 환자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 결핵에 걸렸는지 여부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글레지우 연구원은 이어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결핵 환자 90% 이상이 완치돼 사망률은 매년 5.3%의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재내성 결핵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재내성 결핵이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4 세계결핵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북한에서 다재내성 결핵에 걸린 환자는 3,900여 명에 달합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평양과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남포 등 8개도 94개군 1,100만여 명의 홍역과 결핵 등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결핵 등 질병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의 유엔 상주조정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lso in the health sector, there's a great inadequate facilities and also need for supplies to support a greater.
북한은 현재 의료 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작사의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여러 나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초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 직접 그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달 3일 김재일 위원장이 새로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의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관장하는 이곳에서 앞으로도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입니다.
주체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북한 우주개발국 대변인은 8일 위성을 필요한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변의 입장이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은 이 같은 상황은 김재일 위원장이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정보와 합치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습니다. 특히 교도통신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위성 운반 로켓 은하 3호라고 주장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대포동 2호의 최대 사거리를 만 킬로미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지만 북한은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코튼이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관이 지난달 7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08 and shoot it.
미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또한 2013년 말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사대가 증축되면 북한이 2012년 발사한 길이 30m의 은하 3호 로켓보다 길이가 긴 40m 이상 로켓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달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개발해 전력화하는 데 4, 5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탈북 청소년을 다룬 소설이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흔하지 않은 소재인데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공연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착할 때는 공부에 대해서 외면해서 더 힘든지 몰랐는데 정착하고 살아날 때 대학이 졸업해야 되는 이제 지금 당장 당시 문제.
서울 여의도 소설가 이근미 북한 전통음식 문화연구원장 이혜란 남북동행 사무국장 김지연 씨가 봄밤 새 여자의 수다라는 이름으로 북콘서트, 즉 책과 관련된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이금희 씨는 탈북 청소년을 다룬 소설 나의 아름다운 첫 학기를 출간했는데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북콘서트를 주최한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는 저희가 이제 탈북자 또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그분들을 접하게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딱딱한 것들이 많았어요.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들의 어떤 그 특히나 청소년들의 그런 일상 생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사춘기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남한의 학생들과 어울렸을 때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마침 이금미 작가님께서 소설로 재미나게 그려주셔서 어떤 남한 학생들과 또 북한 학생들의 어떤 접점이라든지 이런 걸 찾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북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첫 학기는 북한에서 온 한송이라는 청소년이 한국에 적응하기까지 좌충우돌하면서 겪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는데요. 탈북 청소년을 다룬 보기 드문 소설입니다. 소설가 이금미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 물망초라는 그 단체에서 북한을 이탈한 그런 청소년 소설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쓰게 됐는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면서 북한 관련 취재를 좀 많이 했고 또 제가 또 이제 작가여서 신간 안내를 많이 하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을 신간 안내를 많이 하고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 또 직접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사정을 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쓰게 됐죠.
먼저 한국에 정착한 엄마와 드디어 함께 살게 된 탈북 소녀 한송이는 일반 중학교와 탈북 청소년들의 부진한 학습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안학교를 오가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수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획서 연습생으로 여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짝꿍 민혁이 뜻밖에도 탈북민임이 밝혀지는데요. 이 일을 통해 반 아이들이 주인공의 고충과 통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어른들도 그렇고 북한 사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쪽 취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정을 아는데 제가 알리고 싶은 거는 제 책을 좀 읽고 아 북한이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그냥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을 해줬으면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왔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걸 좀 알아봐줬으면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탈북 청소년인 설지현, 설철국 두 형제가 이 책에 삽화를 그렸다는 건데요. 지현 씨는 1999년 10살의 나이로 탈북해 8년 6개월을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가진 고생을 겪다가 이후 몽골을 거쳐 2007년 9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두 형제가 모두 그림에 소질이 있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그림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설지현 씨를 만나봤습니다.
서부전선 34.4km 걸었었는데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작가님들 여러 분 만나셨고 정길현 작가님 만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린다고 취미로 좀 그린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나 뭐 이렇게 좀 하다가 혹시 책 이번에 나오기는 물망쳐서 출판을 하는데 그려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는 당연히 고맙죠. 그러면 선뜻 잡았는데 이렇게 출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사용될 줄 몰랐어요. 거기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는 그림을 그렸지만 책에 이렇게 응용이 된 걸 보고 그래서 감동 먹고
사파를 그리기 위해 책을 더 꼼꼼히 읽었다는 지현 씨. 이번 작품이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데요.
학생들 위주로 대한 책이지만 부모님이 있게 합당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터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인들의 자식들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거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어디 사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 자체가 좀 그런 애들 우리가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이런 학교 올 수 있냐 전학번호라 이런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는 그걸 겪어보지 않았지만 좀 차별 의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생각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담은 작품은 흔치 않은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소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조우연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북한을 굉장히 어둡게 생각했는데 작가님 특유의 그 스타일로 되게 밝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내용도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우선 마음이 놓였었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한민국의 그 중2병들 사이에서 어우러져 나가면서 적응하면서 뭐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건데 로맨스도 있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읽어서 이 탈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막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 교수를 포함해서 중국인 6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로힝야족 해상 난민들에게 임시 정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면서 러시아가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배후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가 중국인 여러 명을 산업 스파이, 그러니까 간첩 혐의로 기소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법무부는 중국 국적자 6명을 산업 스파이와 통상 기밀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 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모두 공학을 전공한 학자 또 기술자들인데요. 미국 통신회사의 기밀을 빼낸 뒤에 중국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몰래 훔쳐간 건가요?
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건 지난달이었지만 19일 기소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현재 중국 텐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하오장과 웨이팡은 지난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전기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미국 통신장비 회사 아바고와 또 스카이워크스에 취직했는데요. 이 회사들은 FBAR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방막 최적 탄성 공진기라는 부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이 부품은 휴대전화나 다른 무선통신기기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을 때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더 작고 또 효율적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소된 중국인들이 이 기술을 중국으로 빼내간 겁니다.
네, 첨단 기술이네요.
네.
어떻게 기술을 훔쳤는지도 알려졌습니까?
네, 이들은 미국 회사에 다니던 지난 2006년과 2007년 중국 대학과 회사 여러 곳에 FBAR 기술을 활용한 공장을 세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는 중국 텐진 대학에 FBAR 제조 시설을 차렸는데요. 당시도 미국 회사에 여전히 다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1년 뒤에 이번에 기소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텐진대학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또 FBAR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차렸고요.
네.
또 중국의 다른 무선기기 회사 또 중국 군과도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이들이 미국 회사의 컴퓨터 소스 코드와 또 제품 설계를 훔쳤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식과 기술 접근성을 악용해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불법 취득했고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통상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기소된 중국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오장과 웨이팡 교수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인데요. 이 중 5명은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오장 교수만 지난 16일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를 통해 입국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구속된 하오장 교수의 경우에는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5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중국인이 미국에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죠.
네. 이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군수 관련 기술, 또 농업 기술 이런 여러 건이 있었고요.
네.
또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미국 기업의 기밀을 빼내려는 사이버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정부의 갈등도 고조됐었습니다. 또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이번에 중국인 6명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개인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빼내려는 체계적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산업 스파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이 참 궁금하네요.
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 매우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을 오가는 중국인의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중국인들이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도 산업기밀을 훔치는 행위는 반대하고 또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사건을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중국 남부에서 며칠째 폭우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중국 광둥성과 구이저우성, 또 윈난성, 장시성, 후난성, 저장성, 푸젠성 이렇게 남부에 있는 지역에서 지난 13일부터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거리의 차들이 거의 물에 잠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기저기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까지 1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고요. 이재민도 300만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네.
또 19일과 20일에도 계속 비가 온 지역들이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사태로 아파트가 붕괴됐다는 소식도 있죠.
네,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9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이 붕괴됐는데요. 1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이라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은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침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동남아로 가보겠습니다. 19일 유엔 산하 기구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로힝야족 해상 난민들을 주변국들이 받아들이도록 긴급 요청했는데요. 일부 주변 국가들이 정착 지원을 약속했군요.
네, 로힝야족 난민들은 낡은 선박에서 또 식량과 물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질병에도 노출된 그 위험한 상황이라 몇 달째 바다 위를 떠돌면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대부분 미얀마 출신들입니다. 종교 박해와 빈곤을 피해서 지난해에 8만 8천 명이 바다로 나왔고요. 올해는 1분기에만 2만 5천 명이 더 배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2천 명 이상이 해상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우려되자 유엔이 주변국들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임시 정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임시 정착이라고 하면 난민들의 정착을 완전히 허용하는 건 아니군요.
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정부가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슬람인 로힝야족들은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서 태국을 거쳐 배를 탑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가 로힝야족을 거부하면서 바다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해상 난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음식과 물이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상에 있는 난민들에게 계속해서 물과 또 음식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네.
또 7천 명에게는 임시 정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또 1년 안에 자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로힝야족 문제는 다른 나라와 또 국제기구들도 로힝야족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촉구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주변국들이 로힝야족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미얀마의 국내 문제고 자국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난민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계속해서 난민이 더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로힝야족을 받아들였었는데요.
네.
그 뒤에 난민들이 계속 몰리면서 이미 12만 명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네,
그런
벌써
입장입니다.
많이 예. 받아들였네요.
그렇죠. 또 인도네시아 정부도 최근에 자국 연안에서 구조된 난민 1,500명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미 수용 능력을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입장이 바뀌면 근본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제사회는 그동안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들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미얀마 정부는 20일 모든 해상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로힝야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힝야족들은 모든 기본권 행사가 거부되고 있고요. 또 최근 수년간 극단주의 불교도들에 의한 폭력 사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필리핀은 앞으로 자국 해안에 도착한 난민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네.
하지만 열악한 그 불법 난민선에 또 정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탄 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필리핀 해안까지 이동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고 또 두 사람 모두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소식 있죠.
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아니라 러시아와 진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특히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군인 두 명이 생포된 건 그 분명한 증거라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고 또 러시아의 어떠한 도발의 빌미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간 거라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 생포된 군인들도 정규군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인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인권단체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 외에도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러시아 탱크와 방공미사일 같은 중화기 또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로 진입한 사진을 공개했었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러시아는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병력이다 이러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화기까지 갖춘 병력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을 돕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갔다. 이런 얘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주장이죠.
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난토 사무총장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난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를 했는데요.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러시아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더 투명한 군사활동도 요구를 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만남에 앞서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지역도 계속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야 한다는 게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라고 처음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장악했을 때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그렇네요. 우크라이나 동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분리주의 반군들이 휴전을 어기고 공격을 해서 정부군 8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는 러시아가 반군에 계속 무기를 제공하고 있고 또 신속하게 대규모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호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21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3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4도. 개성 역시 맑겠고요. 최저 12도,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함흥도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9도. 청진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이어지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선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에서 주요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고요. 또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간기획 미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미국은 지금 보내드립니다.
저는 스페셜 올림픽 국제 글로벌 메신저 트레이닝 행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스페셜 올림픽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5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LA에서
이어서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 논평, 세계 뉴스까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